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12일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시위대의 유혈 사태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어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돌진한 것은 증오와 심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으며 현장에 안전을 위해 출동한 헬리콥터가 추락해 경찰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샬롯츠빌에서는 어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여러 도시에서는 구구단체를 명백히 비난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일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당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오늘 성명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 237호와 대외 무역법에 근거해 일부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광석, 수산물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을 대부분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오는 9월 5일 자정을 기해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품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것을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면담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여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의 이날 면담에서 구체적인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한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팔 남부에서 지난 사흘간 내린 많은 비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7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모한 바하두르 바스네 네팔 정보통신장관은 여전히 50명이 실종된 상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6만 가구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치트완 국립공원과 인접한 사우라하 마을에서는 침수된 호텔 투숙객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코끼리가 동원됐습니다. 네팔 기상당국은 앞으로 며칠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홍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의 한 식당에서 총기 공격이 일어나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레미 단드진우 부르키나파소 통신부 장관은 오늘 사망자들은 주로 어린이와 여성이라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크마르크 크리스티안 카보레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비열했다며 테러와의 전쟁은 장기적인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카보레 대통령은 오늘 이번 공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중남미 순방에 나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첫 방문지인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훨씬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도 미국의 선택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기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을 남미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북한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9월 시작하는 가을학기 의학대학 수업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1에서 3미터 사이가 예상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 기고를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3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평양의 책임을 묻겠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례적인 이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옵션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장관은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 협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국제적 합의 위반을 반복한 오랜 이력이 있는 만큼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적 행동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른 무기 실험 등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진지한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에 관심이 없으며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핑계를 찾거나 평양의 호전적인 체제와는 거리가 먼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해를 가할 의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미국의 최근 대북 접근이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책임으로 바뀌었다며 북한에 대해 미국이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적 압박 캠페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미국은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를 단호히 사용하고 동시에 전 세계 각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과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등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각국에 당부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미국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군사적 옵션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현재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제사회 참여라는 새로운 길이냐, 아니면 도발과 빈곤, 고립이라는 죽음의 길로 더 추락을 계속하느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길 갈망하지만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경우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완전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오늘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한 양국이 사안을 잘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은 미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최근 열흘 사이 미한 정상 간 통화 등 잇단 고위급 접촉들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두 나라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문제들에 대해 100% 협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내 일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을 방문한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우선하되 실패에 대비해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시험 발사와 뒤이은 미북 간 강경 발언 대치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 행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 지원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던포드 합참의장은 14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응과 조치는 동맹의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모두가 현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소 본인이 언급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며 실제하는 급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ICBM급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이어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국가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던포드 의장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이날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특히 이순진 합참의장과 1시간가량 진행된 오찬 회동과 별도로 마련된 30여 분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북한의 위협과 전술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전략군이 이달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최종 방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위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며 미국 역시 현재 사태에 대해 한국과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최근 전쟁 불사를 암시하는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 이후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해 이런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태평양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미한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시연할 준비를 갖췄으며 필요하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보고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항공우주작전본부와 중앙방공통제소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등에서 미사일 경보 전파 체계와 영공 방어 태세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실행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그럼에도 괌에 대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그 같은 전망은 극단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송 장관은 북한의 괌 타격 능력에 대해 액면적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의 의도에 대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발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북 간 직접 대결 구도를 조성해 현재의 국제적 제재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관련해 송 장관은 현재 한국군은 그 같은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완료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하라고 지시했고 최소한 올해 안에 임시 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의 보고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응체계와 방어능력이 훨씬 위력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디 갈보 괌 주지사는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공격을 위협한 이튿날인 9일 여러 단계의 방어체계가 전략적으로 섬과 미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several levels of defense, all strategically placed to protect our island and our nation.
실제로 괌에는 외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무기 체계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서북쪽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트럭에 장착된 6개 발사대와 각 발사대에 장착된 8개의 요격미사일, 고성능 X밴드 레이더, 그리고 화력통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괌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의 이지스함이 맡게 됩니다. 이지스함에 장착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5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한반도 동해에 배치된 일본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도 요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지 차퍼로 괌 국토안보 보좌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괌에 배치된 다층 방어체계로 북한의 미사일이 괌을 타격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미국의 전략 감시자산에 포착된 즉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NBC 방송은 9일 복수의 고위 군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제 공격 방안을 마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곧바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1B 랜서 전폭기가 선제 공격에 동원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는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최소 34톤의 무기를 탑재하고 마하 1.2의 속도로 시간당 1,44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 괌에서 출격 시 단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B-1B가 출격하면 첩보위성과 무인기 등이 함께 작전에 나서게 되며 여러 대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도 호위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미 공군은 62대의 B-1B 랜서 중 6대를 괌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선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랩터 전투기 등도 동원될 전망입니다. 이 중 B-2 폭격기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적의 가장 정교한 방어망을 손쉽게 뚫고 표적이 어디 있든 정확히 타격해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억제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F-22 전투기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탄탄한 방공망을 뚫고 언제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호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11년 동안 모두 8번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횟수를 더해갈수록 제재의 그물망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1993년 3월입니다. 당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제재는 아니었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채택한 최초의 결의였습니다.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열려 대북 결의 16955호가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과 관련된 군수품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최초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유엔 헌장 7조에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로 규정하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금융거래 그리고 사치품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할 대북제재위원회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3년 뒤인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공화국의 자위적 해국지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주체 98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응해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 18745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면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한층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결의를 위반할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한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리는 대북결의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한편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과 영공통과 불허 촉구, 금융 제재 강화, 북한 외교관의 위법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등 새로운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는 한층 빨라졌습니다. 북한은 1월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을 발사했습니다.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안보리는 핵실험 57일 만인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2270호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민생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석탄 수입을 늘린 겁니다. 북한이 2016년 9월 9일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나 역대 최강이라던 대북결의 2270호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올 7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최대 종점 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에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그러자 안보리는 8월 5일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해 1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북한의 대보험총국에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한 한국정부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광물 수출 총 수출 중에서 아마 40% 차지할 겁니다. 10억 달러 정도 축소가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고요.
이처럼 안보리는 2006년 1718호부터 이번에 채택된 2371호까지 지난 11년간 8차례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제재의 그물망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안보리의 최신 결의 2371호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 의학대학 수업을 사실상 중단키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진의 방북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올가을 의학대학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과기대 의학대학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진의 방북이 사실상 어려워져 의학대학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에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평양과기대 운영을 위한 방북이 특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과기대의 미국인 교수들이 현재 특별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승인을 받더라도 가을 학기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평양과기대 전체 외국인 교수의 3분의 2 이상이 방북하지 못하게 돼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을 학기 학부 수업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온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의학대학 수업은 사실상 모두 중단됩니다. 다만 의학 전문대학 수업 가운데 치과 관련 수업만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실습 위주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평양과기대는 본과 학부와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의학전문대학 산하에 의과대학과 국왕, 약학, 보건대학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 가을 학기에 의학대학 산하 의과대학을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여행금지 조치로 계획이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평양과기대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국제학술회의도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제학술회의에는 농업 생명과학, 국제금융과 경영, 전자, 컴퓨터, 의료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 학술회의는 이후 2년마다 열렸고 미국 우주인 데이비드 힐머스 박사와 영국의 저명 신경학자 닉 스콜틴 교수,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 피터 아그레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조치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에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전쟁의 비극과 또 전쟁 속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인권을 알리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입니다. 관람객들로 박물관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전시 구도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1번이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거고요. 2번은 문 앞에 있어요. 3번부터는 나가셔서 그냥 길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바로 2층 올라가셔서 먼저 관람하시고요. 그다음에 1층 내려와서 관람하시고 그다음에 바깥에
전쟁의 아픔과 또 전쟁 속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어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입니다.
정원에 있는데 조각상 앞에서만 촬영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가이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김선실 관장입니다.
예, 저희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그야말로 그 이름처럼 전쟁 중에 침해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기억하고 알려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교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50년을 맞았는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개관을 했고요. 정말 이제 우리의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또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서 특별히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에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단순히 전쟁의 비극과 또 그 아픔에 대해서만 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김선실 관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들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해왔던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 미래와 그 희망을 그 꿈꾸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점점 우리 박물관 들어오면 처음에 그 굉장히 그 어두워졌다가 점점 이렇게 환해져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그리고 또 그 참여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우러나서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소감과 그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박물관을 찾은 10대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분단 상황인 한반도에서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 등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며 10대 청소년들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힘든 걸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마음에 계속 그걸 안고 살아야 돼서 너무 슬펐어요. 북한이랑 그렇게 전쟁, 총으로 싸운 전쟁이 아닌 말로 평화롭게 그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무서운데 다시는 이런 전쟁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전쟁 중에 희생된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전쟁과 여성 인권,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관람객도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아픈 역사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료는 사실 눈앞에서 처음 보거든요. 그냥 뭐 이런 옛날에 쓰였던 구체적인 어떤 증거물들을 보니까 이게 더 직접적인 역사로 와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쟁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전쟁이 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역사를 이제 언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뭐 여성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현재도 세계 분쟁 지역 곳곳의 피해도 함께 알리면서 평화의 소중함도 함께 깨닫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꿈, 희망이 또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슬픔이 또는 희망으로, 예. 그리고 또한 그 예전에 인권 침해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정말 전쟁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예.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가는, 예, 그런 것이 바로 저희 박물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이 오늘 중국을 상대로 광범위한 무역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에는 이, 누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면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운행되는 버스 일부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됐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고요. 지난 주말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 제재를 뭐 앞서 예고했는데 이 계획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라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 대표부에 지시할 방침을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이런 계획을 오늘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CNN 머니 등 관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사전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이 중국에 어떤 무역 제재를 가하게 되나요?
네. 미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법에 지난 1988년 훨씬 광범위한 무역 보복이 가능한 조항이 더해지면서 앞에 강력하다, 특별하다는 뜻의 슈퍼란이 붙은 이른바 슈퍼 301조로 발전됐는데요.
예.
미국 정부가 한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이 슈퍼 301조를 중국에 적용하는 내용이 무역 제재 골자입니다.
예. 불공정 무역 품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슈퍼 301조를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가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미국 정부는 이 슈퍼 301조를 1980년대 말 이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수출을 크게 늘리던 일본에 주로 적용해서 1990년까지 유지해왔는데요.
예.
법규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이후에 특정 국가와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부활시켰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에는 발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예.
이 WTO는 공동규약에 의하지 않은 회원국 간의 일반적인 무역 제재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미국 정부가 거의 20년 만에 이걸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네, 이 대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한 해 보는 적자가 3,4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무역 불균형이 중국 측의 불공정 통상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예.
이에 미 무역대표부는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보고서에서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예.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1970년대에 제정된 긴급국제경제권한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중국에 나왔던 건 아니죠. 지난 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4월 플로리다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 무역 불균형 개선 100일 계획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100일 계획 진행 상황이 기대보다 부진했고요. 특히 지난달 열린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걸로 미국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더 이상 중국과의 교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대책을 진행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예.
파악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지금 한참 고조되고 있는 북한 문제와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요?
예, 또 다른 이유로는 한반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이 통상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중국은 말만 할 뿐 정작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면서 대중국 무역 제재를 예고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통상법 301조가 적용이 된다면 중국의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될까요?
예,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무역 병폐로 꼽혀온 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업체들은 유명 제품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른바 카피, 복제품의 천국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네.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의 이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위반사항에 대한 징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미 당국의 계획입니다.
예.
야당인 민주당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서요. 이번 조치는 의회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예. 큽니다.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중미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사설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버스가 운행을 시작을 했군요.
네, 오늘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인데요.
예.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날을 맞아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이 피해자가 끌려간 당시 모습을 재현한 이 플라스틱 소녀상을 좌석에 앉힌 차량 다섯 대를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예.
당사국인 일본 언론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위안부 소녀상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일 텐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일본 언론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공영방송인 NHK와 요미우리, 아사히, 산케이신문 등 주요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예. 뭐
대부분 말씀하셨다시피 껄끄럽다 보니까 부정적인 논조입니다.
예.
NHK는 이 서울에는 일본인 관광객도 많은 만큼 일한 관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지나친 정치적 퍼포먼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사업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군요.
예,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NHK와 인터뷰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분도 일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예. 뭐 한국 쪽의 분위기는 당연히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버스에 탄 소녀상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151번 노선 버스인데요. 이 버스는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입구의 롯데백화점과 남대문 시장 등을 지나는데 일본 문화원 근처도 통과하고 옛 일본 대사관 인근에도 갑니다.
예.
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이것을 뭐 지나친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고 있다는 일본 매체들의 보도는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뉴스만 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내년에 자체적인 위안부 기림일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듬해인 2019년에는 위안부 동원의 진상을 밝힐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2020년에는 위안부 역사관을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한 두 나라 사이의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조처라면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져서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샬럿츠빌 유혈 사태를 테러로 규정했는데요.
예.
이번 폭력 사태가 증오와 심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사상자도 발생했군요.
예, 20대 남성이 이 백인 우월 반대 시위자를 향해서 초를 몰고 차를 몰고 돌진해서 32살 여성 헤더 헤이어 씨가 차에 치여서 숨졌고요. 19명이 또 다쳤습니다.
예.
또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출동했던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경찰관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희생자가 나오면서 어제는 추모 집회가 열렸군요.
예, 샬럿츠빌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외에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규탄하는 시위 시위가 열렸는데요. 시위대는 특히 구부단체를 분명하게 비난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사건 직후에 밝힌 건가요?
예, 뉴저지주 골프장에서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편에서 드러난 지독한 증오와 편견 그리고 폭력을 최대한의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애국심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진 미국인은 서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거론하지 않았고요. 예. 또 여러 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번 사태 책임을 좀 모호하게 한 겁니다. 예.
폭력 자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지만 이게 어떤 폭력인지 누구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게 이제 규명을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자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과 편견, 증오를 비난했다면서 이 비난에는 백인 우월주의자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큐클럭스클랜, KKK, 또 신나치주의자, 그리고 모든 극단주의 단체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한 이 남미 국가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위 주도 세력은 위험한 비주류 단체고 이들은 미국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며 미국은 증오와 폭력, 백인 우월주의자, 신나치주의자, KKK를 용인하지 않으며 그들을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방 당국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서 샬럿비의 폭력 사태는 미국 법과 정의의 심장을 공격한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이 인종적인 편견과 증오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미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배신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세션 장관은 그러면서 미 연방수사국 FBI와 미 법무부 인권국, 연방검찰 등이 이날 발생한 이 차량 돌진 사건에 대한 인권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흐리고 비가 오고 평안북도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희천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함흥과 심포, 원산, 장전, 청진, 운기 등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삼지연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1에서 3미터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면담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여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의 이날 면담에서 구체적인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한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일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당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오늘 성명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 237호와 대외 무역법의 근거에 일부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광석, 수산물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을 대부분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오는 9월 5일 자정을기에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품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것을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호장관은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12일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시위대의 유혈 사태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맥메스터 보호장관은 어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돌진한 것은 증오와 심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으며 현장에 안전을 위해 출동한 헬리콥터가 추락해 경찰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샬럿시빌에서는 어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여러 도시들에서는 극우 단체를 명백히 비난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오늘 폭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로 적어도 300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수도 프리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산사태로 수백 가구가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시에라리온 적십자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312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빅터 포 시에라리온 부통령은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에라리온의 빈민촌은 해수면과 가깝고 배수시설이 열악해 우기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팔 남부에서 지난 사흘간 내린 많은 비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7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모한 바하두르 바스넷 네팔 정보통신장관은 여전히 50명이 실종된 상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6만 가구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치트완 국립공원과 인접한 사우라하 마을에서는 침수된 호텔 투숙객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코끼리가 동원됐습니다. 네팔 기상당국은 앞으로 며칠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홍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의 한 식당에서 총기 공격이 일어나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레미 단드진우 부르키나파소 통신부 장관은 오늘 사망자들은 주로 어린이와 여성이라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크 마르크 크리스티안 카보레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비열하다며 테러와의 전쟁은 장기적인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남미 순방에 나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첫 방문지인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훨씬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도 미국의 선택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기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을 남미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